어려운 경제는 없다. 귀에 쏙쏙 박히게 읽어주는 내기의 경제 읽기. 오늘도 서은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가 심상치 않네요. 포스트 총선.
네.
진짜 정부와 여당이 증시나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본격적인 제도 개선은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들이 많은데요.
네.
대표적인 것들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라든지 뭐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는 어떻게 보면 더 비슷하거나 여소야대 상황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약속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긴 해요.
네, 이게 뭐 총선을 저는 의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네.
정부가 오랜만에도 이제 24차례나 민생 토론을 개최하면서
맞아요.
정말 많은 경제 정책들을 쏟아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이제 대부분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들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총선 결과를 봤을 때 야당이 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뭐 다 그러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ISA 계좌라고 하죠. 보통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처럼 법 개정은 뭐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몇 가지 감세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뭐 이제 부자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세수는 부족하다 뭐 이런
네.
것들 좀 결부되어 있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야당이 여기에 좀 지지를 해주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제 정책들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먼저 짚어드리고요.
네.
이제 하나씩 좀 이슈별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금투세 폐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건 이제 국내 뭐 주식, 채권, 펀드 같은 이제 금융상품 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이보다 5천만 원보다 초과한 부분은 20에서 25%의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고요.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기타 수익 같은 경우도 250만 원 넘기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제 작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합의로 2년이 유예가 됐는데 그러면 원래는 이제 내년 1월에 원래는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또 올해 증시가 딱 이제 문 여는 날 대통령이 어떤 이 발표를 했냐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도입도 뭐 미루는 것도 아니고 아예
네네.
폐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에선 여당 공약에도 이제 반영이 됐고요.
네.
근데 문제는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집권여당 시절에 이제 금투세를 만들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조세 형평성을 지키고 뭐 세수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데요.
그렇죠.
조세 형평성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얘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투세를 만들던 당시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이제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거래세, 하나는
거래세.
양도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세는 그냥 내가 주식 사고 팔 때마다 내는 거고 양도세는 내가 여기에서 이익을 봤으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뭐 주택 뭐 규모가 엄청 크긴
그렇죠.
하지만 주택
네.
같은 경우는 다 양도세를
무조건
내는
내죠.
거잖아요.
네.
네.
뭐 대주주든 아니든 무조건 내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네.
대신 매매할 때는 모든 투자자가 거래세는 내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봤어도 거래대금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팔 때 굉장히 속상하죠.
네.
그래서 원래 조세정의 차원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손해보고 주식 파는 사람은 거래세를 안 내거나 거의 안 내게끔 고치는 게 정의에 맞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투세 도입이 논의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야 되는 세금인 거고
네.
양도세는 이득을 보면
맞습니다.
저기 세금을 내는 건데 지금 상황은 거래세가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투세를 이제 아예 폐지한다면 지금처럼 아무리 많은 소득을 내도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건데요.
네네.
정부에서는 이제 금투세 폐지하면 뭐 개인 투자자들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증시 이탈도 막고 증시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기재부가 그럼 얼마나 이제 양도소득세 금투세 도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느냐 추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만약에 이제 금투세 도입하면 양도소득세 낼 사람 수가 한 15만 명 정도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이게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낸 사람들인
그렇습니다.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 어림잡아서 이제 1,4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15만 명이라고 하면 상위 1%도 안 되는 이제 네, 아주 네. 훌륭하신 분들이신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의 네. 비판이 나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게 그러면 세금 이제 세수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부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이제 연초에 폐기 발표를 하긴 했지만 총선이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었으니까 국회에서는 이걸 좀 깊이 논의하지도 않았고 뭐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정확하게 의견을 좀 내긴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아무래도 총선은 좀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
여기에
네.
대한 논의가 좀 깊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은 아 이게 별로 우호적으로 나올
네.
가능성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폐기는 어려울 거야라고 보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놨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네.
밸류업 때문에 한동안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맞아요. 저 PBR주,
네, 네.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주식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뭐 실행이 되면 뭐 증시도 많이 오를 거고 특히나 이제 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이제 뭐 짠물 배당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네, 네, 네.
배당도 많이 해줄 거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이 주주 환원을 늘려야 된다라든지 뭐 우리 기업들 지배 구조를 개편해서 보다 투명하고 뭐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건
그렇죠.
맞아요.
네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결국 또다시 걸리는 문제가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문제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 배당을 많이 늘리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네.
동시에 이제 해당 기업 주주들은 배당 소득세 깎아줄게요 라는 건데요.
네네.
야당에선 이런 혜택 대부분이 결국엔 또 대주주들한테 쏠린다.
오.
그러니까 이게 배당도 결국에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배당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면서 얻는 이익이 대부분 그럼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또 이제 법인세 깎아주니까 기업들한테만 돌아가고 그럼 이게 무슨 개인 투자자들한테 무슨 이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예요?
아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의 주주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을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기존 주식들은 모두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주들한테는 이익이 돌아갔다라는 개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도 지난해부터 폐기한다고 했지만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네.
정부가 1월에 발표했던 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으면 안전지단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재건축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게 이른바 이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건
이것 때문에 저희 회사 근처 목동
네.
단지는 들썩들썩
그렇죠. 대부분 다
네.
이제 30년 넘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정말 들썩들썩했는데 이제도 도입되면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노후도 요건 같은 걸 좀 되게 까다롭게 보잖아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재개발할 때도 이런 요건도 많이 낮춰줄게 이런 약속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여야와 이제 정부와 야당이 지금 계속 대립각을 세웠던 과정이 좀 21대 국회 내내 이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22대에서도 계속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입법 과정에 순탄치 않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야당 협조를 얻어야 될 정책들이 이제 산적해 있는데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나 폐지라든지 뭐 지금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도입하고 민간주택 임대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들 다 법 개정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도 결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올 초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컨드홈이라는 정책을
네.
정부가 내놨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저출생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고 이제 지방에서는 계속 인구 소멸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방 도시가 아예 사라져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 집 한 채
네.
살아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더라도 비수도권에 있는 중공업 미분양 주택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다 1주택자 기준으로만 부과할게. 그러니까 세금 더 많이 부담하는 것들 다 없애줄게 이런 제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 얘기 듣고 보니까 정부가 올 초에 쏟아냈던 정책들이 대부분 말잔치로 끝나겠다, 공수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자산 규모가 큰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전해드린 뉴스들이 다 아이고 걱정 한 스푼 더하는 네. 굉장히 이제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가지 그냥 소소한 즐거움을 네. 하나를 뭐 더해드리자면 야당 공약 중에 이 민주당이 내놨던 이제 공약 중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공약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아. 가져갔기 때문에 이행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화폐로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네.
이게 정말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올 한해 우리 이제 이 통장에 100만 원씩 꽂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좀 복잡한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원 마련 한 13조 원가량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럼 추경 편성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예산 편성권은 이제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뭐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의회 주도, 이제 국회 주도로 해서 추경 편성 예산안 통과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의 의석수를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기간 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뭐 지급이 된다면 저희도 쏠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연 될지 이건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잔고가 사상 최고치라고 하던데 이렇게 총선 결과에 모든 게 뒤집히는 거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총선 전에 선뜻 투자하기 좀 주저하게 되고 그런 건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죠. 그러니까 CMA에 한 달 사이에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는데 지금 전체 잔액이 81조 6천억 넘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MA라는 거는 이제 증권사가 이제 고객이 맡긴 돈을 이제 아주 단기의 상품에 이제 굴려주면서 요즘은 거의 연 기준으로는 3% 초반 이자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만 입금을 해도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괜찮은 파킹형
네.
상품이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아주 고금리까지는 아니어도 3% 막 주면서 그때는 좀 직장인들이 월급 통장 CMA로
네,
쓰고
맞아요.
그러다가
네.
한동안 저금리 때문에 좀 굉장히 그동안 이용도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이용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CMA뿐만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금융 상품에는 다 돈이 몰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5대 시중은행 수시 입출금식 예금 봤더니 그냥 일반 보통의 예금 얘는 뭐 한 20조 원 정도 몰렸다고 하고
네.
요구불 예금 다 합치면 거의 한 달 사이에 33조 원 정도 유입됐다고 하거든요.
뭔가 좀 다른 세상 얘기 같죠.
그렇죠. 이게 조 단위에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네.
다들 나만 돈이 없나.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총선도 너무 큰 불확실성이었어요. 우리나라
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미국 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투자자들 다 마찬가지로
네,
이제 불확실성을
네, 네.
겪고 있는 건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언제 얼마의 폭으로 낮출 거냐 이게 계속해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3.5% 6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은 거예요.
네.
전달에도 3.2% 나와가지고 너무 높다. 뭐 기대치보다 너무 높다. 막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이번 달에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인하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선뜻 베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예전에 뉴스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폐기하면
네.
엔화 가치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는 호재야. 이런 분석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엔저는 계속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장 예상하고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는 또 그다지 반사 이익이 없고 그래서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자금을 좀 묶어두자.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금값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뭐 비트코인 코인도 지금 계속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투자할 곳은 많긴 한데
맞아요.
어디 될지
네.
모르겠긴
그러니까
해요.
예. 나만 돈 못 벌고 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찾아보면 지금 막 들썩들썩하는 투자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분석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이 늘어나는 대기 자금이 길을 잃어서 양계 속에 있는 자금이 아니라
네.
사실은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움직이는 단타성, 단타로 운용한 단기 운용 자금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가격을 동시에 올리면서 이른바 왜 요즘 에브리싱 랠리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다 오른다. 주식도 오르고, 뭐 코인도 오르고, 금, 원자재, 뭐 원유, 뭐 이런 거다 오르고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결국엔 이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도 시중에 계속해서 돌고 있고, 이 돈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것들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막 조단위의 이 돈들도 결국에는 이 통장들에 그냥 묶여서 가만히 잠들어 있는 돈들이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이돈 가지고 뭐 해야 돼? 어디를 갈 거야? 이런 게 이제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측 가능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HD 현대 마린 솔루션 IPO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2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상장했거든요. 정말 이 전국의 모든 이 출금 가능한 돈은 다 여기에 몰려가는
맞아요. 네.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 청약주 뭐 기사도 정말 많이
맞아요.
쏟아졌던 것
근데
같아요.
요거 이후로 지금 최대어라고 해요. 그동안 이제 IPO가 계속 좀 죽어 있다가 지금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아마 이 돈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걸 좀 예상해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 좀 판단해 볼수 있는 지표가 다음 주에 기관 대상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 그러니까 공모가 상단, 그러니까 밴드가 나오는데 그 상단보다 상단에서 많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 이거 일반 청약 때돈 많이 몰리겠구나. 그러면 나도 해볼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경쟁률도
네,
그럼 엄청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달에 조금 이제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오르는 분위기고요. 외국인 투자 자금도 유입되고 있는 우리 증시 요런 데로 좀 돈이 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좀 올라가는
네,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국내 거래소에서 지난달에 1억 원 넘었다가 8,900만 원까지 좀 무섭게
정말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등락폭이 엄청
정말
크네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억 원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째 이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엔 두 가지 이유가 계속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반감기가 임박했다는 건데요.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 막뭐한뭐 100만 원치 써도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는 100을 벌었다면 50벌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비트코인 발행량이 계속 줄어들도록 이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니까 4년 주기로 이제 이 반감기가 오는 건데 업계에서는 아마 19일 전후, 이달 19일 전후로 반감기 진입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ETF 승인인데요. 올 초에 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부터 이제 어마무시하게
맞아요.
올랐던 건데 이 이슈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만 시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뭐 영국, 뭐또 다른 나라들도 뭐 현물 ETF 상장한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더해진 뉴스가 뭐냐면 홍콩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절차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승인되고 이달 안에 거래가 가능할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홍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지금까지 이 코인 투자에 굉장히 빗장을 많이 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이 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비트코인 투자를 못하니까 금콩 투자한다, 금 투자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만약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돼서 이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중국 투자자들은 그동안 계속 비트코인 오를 때 계속 이제 이 구경만 하던, 불난지 구경만 하던 상황에서 직접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국 자금이 몰려오겠죠.
차이나머니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금값을 끌어올릴 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던 수요가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ETF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1억 원대라는 것도 부담이 큰데 지금 상황에서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보통은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네네.
올해는 이제 예측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지금 올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자극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미. 특히나 이제 현물 ETF 때문에 지금 뭐 증시가 많이 올라,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종 호재들이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감기 가까워질수록 가격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측하시는
이미
분들도
다
있어요.
반영이 돼서,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아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에 1억 원에서 8,900만 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막 이러는데 이렇게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 투자를 좀 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하게 해달라 이런 목소리 높았는데 이게 또 총선 공약에도 있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게
네.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고요. 금융당국이 지금 거래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 공약 내용은 뭐 미국에서 상장한 거, 뭐 홍콩에 상장하는 이런 비트코인 해외 증시에 이제 상장한 현물 ETF를
네.
국내에서도 사고 팔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
국내에서도 발행하고 상장까지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네.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당국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법 개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네.
무탈권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될것 같은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당국하고 다르게 총선 전에도 이거 왜 막냐 이거 한번 재검토해라 이런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좀 민주당이 좀 밀어붙이고 뭐
네.
대통령실에서도 좀 여론을 의식해서 좀 허용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 있다면 아마 좀 우리도 좀 투자할 수 있지 않게 될까 이렇게 좀
네.
기대를 해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태도가
그런 것
바뀌었네요.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내기의 경제일기 서은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